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31분, 시간이 좀 지났네요. 슈애님이 일발을 끊어주셨습니다. 붉은 놀림, 우글림, 반갑습니다. 자코너미님, 반갑습니다. 그레이스방님, 어서오세요. 왜 이거? 독수리타법의 실수였습니다. 조미송님, 반갑습니다. 이기곤님, 반갑습니다. 현재 11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1분이 됐습니다. 머리카락을. 네, 뭐, 이상 없죠? 네, 소파가 좀 어질러져 있군요. 정리해서 드립니다. 네, 박명희님 반갑습니다. 현재 17명 시청 중, 네, 77초가 지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기는 조국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조국이 그 일베 추가 형사고소. 아, 이것도 재밌죠. 볼메솔루션님 반갑습니다. 칼M님 반갑습니다. 이 제 딸에 대하여 구역질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글을 쏟아낸 일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인의 유사한 범죄 행위가 포착되어 형사 고소가 추가로 이루어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저 일베 회원이라 그러는데 회원이 아니고 일베회라는 회가 없어요. 일베회. 그런 회가 없어. 생선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베 회원이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일베인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베인, 일베인이죠. 일베놈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고 일베녀, 일베남 이런 것도 이상하고 일베인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아 이것도 중요한 거죠. 민사소송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악망문, 위장사과문을 가리키는 일베 용어 100번을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악망문이라는 것은 그냥 그 판사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악망 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이 전과자들이 자기들이 전과자 티낸다고 쓰는 용어예요. 꼭 일베 용어라기보다는 전과자들의 그 은어,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 쓰는 너 빵에 좀 갔다 왔냐? 빵제비들. 빵제비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빵제비인 게 자랑이야. 예. 박영진님, 정미광님, 반갑습니다. 예. 이거 하려면 몇 년씩 시간이 걸리고 개고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조국은 이걸 직업으로 삼고, 조국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해야 돼요. 민주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 단계라는 거죠. 이런 단계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조국이 총대를 맸다고 보는 거죠. 조국이 뭐 돈이 필요해서 몇 번 떠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언론계의 관행을 뜯어 고쳐야 돼요. 일반 네티즌도 무식한 사람들에게 좀 진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 전쟁이에요, 전쟁. 왜 제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노무현 당선됐으니까 이제 끝났지 뭐 우리는 감시나 해야 되겠지 노무현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팔짱 끼고 구경하면 되겠지 감나라 배나라 참견이나 하면 되겠지 이렇게 다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때 뭐 그렇게 긴장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문성근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1년 안에 죽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야. 근데 역사책을 좀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죽여요. 죽인다고. 안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역사 공부를 하나도 안 사람이야. 역사 공부했어요? 역사책 읽어봤어? 노무현처럼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다 죽어나왔어. 로마서 한번 읽어보라고. 원로원에서 암살조를 파견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제 카이사르는 어떻게 하냐면 건의대를 보내가지고 원로원을 뚫고 패고 다녀. 그러니까 원로원은 그 민회의 수장들을 다 암살하고 카이사르는 원로원 의원들을 몽둥이로 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 역사야. 암살의 역사, 그리고 몽둥이 찜질의 역사. 이게 역사라고.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해서 뭐 도덕가가 나와서 정치를 잘하면 뭐 세종대왕처럼 잘하면 뭐 태평성대가 잘 열리고 뭐 좋아지고 얼마나 좋다고 지화하자 뭐 개지나 칭칭나네 그러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태종이 다 죽였어. 세종대왕 처갓집을 완전히 박살내놨다고. 그걸 왜 그랬겠냐고. 명나라 주원장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야. 선비 5만 명을 때려 죽였어. 부르주아 5만 명을 때려 죽인 거야. 새로운 정권에 들었으면 저 새끼 주원장 저 새끼 지갑 죽었네 내가 먹어야지 이런 놈이 100% 부르주아들의 반동이 일어나요. 100% 이거는 무조건 절대적이에요. 무조건 부르주아들이 나는 일어나기 때문에 말만한 선비 5만 명을 때려 죽이니까 이제 질서가 좀 잡히네. 크게 보면 한 20만 명 때려 죽였어. 그러니까 명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잘난 척하고 뭐 내가 좀 안 해 나한테 물어봐야지 나같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돼. 이런 소리 한 사람 한 20만 명 때려주니까 명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 대신 퇴행을 해서 명나라가 그때부터 퇴보해버렸어. 지식인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참 성군이라서 정치를 잘하니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때려죽은 거라고. 선비 수백 명을 학살해서 그 결과 세종대왕이 치세를 열은 거라고. 다 때려죽여야 돼. 검사, 의사, 목사 다 죽여야 돼. 그래야 나라가 조용해지고 안정되고 평화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다 때려 죽이면 어떻게 일이 나냐면 명나라처럼 퇴행을 해요, 퇴행을. 우리가 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살벌한 판이라고. 프랑스 역사를 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냐고. 러시아 혁명사, 이 사람 죽인 역사야. 중국 혁명하고 어떻게 됐냐고. 수없이 죽었어요. 사람 죽이는 게 역사라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갈 때는 아, 내가 죽어서 나온다. 이런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그냥 뭐, 아, 청와대, 아, 좋아, 좋아. 나 오늘부터 대통령이야. 신났어. 야, 너 장관하고 싶니?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온 거야. 여기까지 칼이 들어왔다고. 그 노무현 대통령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5년 임기를 채우고 긴장이 좀 풀렸지. 워낙 이 천신만고 끝에 개고생을 했다 보니까 이 팍상 늙어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긴장이 좀 풀렸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명박을 감시해야 되는데, 이명박 목에 목줄을 딱 채워놓고, 이명박 목에다 칼을 딱 꽂아놓고 자리를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근데 역사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일 수 있으면 죽여요. 죽을 수 있다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냐? 죽일 수 있으니까 죽겠지. 그러니까 뭐 도덕 이런 윤리 이런 개소리하지 말고 죽일 수 없도록 손가락을 부질러 놓든지 무슨 수단을 써가지고 물리적으로 방법을 만들어놔야지. 그냥 뭐 안이하게 뭐 내가 너 미워해버릴 거야. 너 평판을 떠들어버릴 거야. 내가 너를 비난해버릴 거야. 욕해버릴 거야. 이런 개수작으로는 역사가 안 바뀌어요. 장난이 아니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민주화가 되면 국민도 바뀌어야 되고 언론도 바뀌어야 되는데 국민이나 언론이나 기독교나 뭐 어떻게 되지? 어리둥절해 있는 거예요. 민주화가 뭐지? 뭐가 민주화냐고. 독재 시대는 총칼 든놈 먹었어요. 그럼 이제 총칼 든 전두환이 노태우가 빠졌어.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먹냐고. 그냥 뭐 좋은 사람이 먹는다. 이건 개소리고. 그건 피가 강처럼 흐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고. 서양의 역사를 봐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야 좋은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전두환 노태우가 물러나 버리면 갑자기 막 좋은 시절 오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을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역사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권들이 다 어리둥절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먹는 판이야? 이거.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독재 시대는 그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되는지 실세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 하극상이 일어나서 이제 개판되어 버린 거예요. 이 민주화 과정에서 제일 황당한 일이 이제 검사하고 경찰의 권력 서열이 검사 위에 올라가고 경찰이 밑에 내려가. 그 이전에 경찰이 검사를 패고 다녔어. 왜냐면 경찰은 10만 명의 부하가 있는데 검사는 아무도 없어. 원래 검사는 권력이 없는 조직이에요. 검사는 이제 경찰의 지나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검사 자체는 권력이 없어. 근데 민주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황당한 일이 일어나서 검사가 권력을 장악한 거죠. 이건 웃기고 자빠진 일이고, 원래 그 안기부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안기부가 검사를 불러내서 조인트를 까는 판이었다고. 이제 개판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것은 목청 건담이 먹고 힘 센담이 먹고 그냥 동네 건담이 먹는 게 그게 민주화가 아닌가. 이게 일베 중국 생각이라고. 우리는 뭐, 제도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고. 법이 뭐고, 질서가 뭐고, 제도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가져와 보라고. 말로만 뭐, 민주화란 무엇인가. 국민이 먹는 거야. 그 국민 누군데? 누가 국민이야? 사회주의가 뭔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주의는 사회형님들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되면 그 바닥 사회의 형님들이 먹어요. 그럼 뭐 괴산이라고 하면 괴산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는 형님들, 목포라면 목포의 형님들, 포항이라면 그 포항 무슨 형님들, 울산이라면 목공파 애들, 이런 동네 이런 놈들이 그걸 보고 사회라 그래요. 사회. 보통 우리말로는 바닥이죠. 바닥.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건 바닥주의야. 2000원을 누가 먹냐? 2000 바닥 애들이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바닥 애들이 먹는 게 사회주의라고. 바닥을 어떻게 만들냐면 이렇게 패거리를 한 10명만 모으면 바닥이 돼요. 그래서 동네에 와서 이제 어깨 힘 좀 주는 애들, 끌렁한 애들 몇 명 모아서 패거리 만들면 그게 사회야. 걔들이 먹는 주의가 사회주의라고. 황당한 거죠. 그게 부족주의예요, 부족주의. 민주주의는 뭐냐고. 민주주의는 누가 먹는 게 민주주의냐고. 뭐 투표하고 선거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도대체 뭐냐고. 말이 그런 거고 실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여기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스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일단 그 시스템이라는 자동차가 없고 그 자동차의 운전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도 없고 운전사도 없고 그냥 법으로만 민주를 써붙여놓은 거예요. 민주. 글자만 두 글자 써붙여놨다고. 그래서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거 임자 없는 빈집털이 상황이네. 빈집 털어야지. 빈집 있는데 왜 안 털어? 빈집이 있으면 털은 거예요. 빈집 있는데 안 털은 거 그러면 등신이야. 그래서 빈집이 있으면 당연히 튼다. 그래서 빈집 털이 들어간 거죠. 그게 조중동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개나소나 정주영도 민주화. 민주화가 뭐지? 목청 큰 놈이 먹는 거야. 그럼 누가 목청이 크지? 내가 제일 크지. 다 모여. 돈 줄게. 내가 대통령 할게. 이명박이도 우리 정주영 형님도 한번 한다는데 나도 못할 거 없지. 문국현도 야, 나도 돈은 있는데 안철수도 돈은 나도 있어. 개판된 거죠. 아니, 돈 있는 놈이 먹는 게 민주화냐고. 그러니까 누가 먹는 거냐고. 착한 사람, 도덕군자, 깨끗한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참신한 사람, 세습 정치인, 공적이 있는 사람, 이들 다 자격이 없어요. 도덕가는 많아. 갓 태어난 아기들은 다 도덕군자야. 한 살짜리가 뭐 범죄 저지른 거 봤어? 그러니까 도덕군자는 길바닥 널려 있어요. 저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다 도덕가야. 그 사람들을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저지를 줄 알면 그 노숙 안 해. 그러니까 시골의 자연인들 다 도덕가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범죄 저질렀다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착한 사람들이야. 산속에 있는 자연인, 스님, 뭐 스님들은 도둑질 했겠냐고. 신부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 정치시키면 개판나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주변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려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 도덕군자들은 그 상황에서 백인하지 못해. 왜 도덕가들이 도덕을 하겠어. 그 사람들 너무 착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덕가가 된 거야.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고. 그래서 깨끗한 사람, 뭐 유능한 사람 이게 다 개소리고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정답이 있어서 시험 문제처럼 막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좌파 꼴통들이 하는 얘기고, 누가 먹는 게 민주주의냐? 국민이 먹는 게 민주주의인데, 국민이 어떻게 먹냐? 국민은 뭘 먹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야.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24시간 체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싸우냐? 전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사냐? 깨어있는 시민이 전사라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도덕가, 착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건 다 개소리고 진실로 말하면 싸우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모든 국민이 그 싸움에 참여할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게 싸우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싸우는 것이고 목소리를 내는 게 싸우는 것이고 이렇게 싸우는 그 싸움의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먹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여해서 이겨서 전리품을 먹는 게 아니고 싸우는 그것이 바로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싸웠지. 그거 먹은 거예요. 여러분 대모 좀 했습니까? 그만큼 먹은 거라고. 촛불 들고 광장에 나온 사람은 그만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사람은 못 먹은 거고 광장에 나와서 짱돌 한 개라도 던진 사람은 그 돌 한 개 던진 만큼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깨어있는 시민이니까 정 안 되면 침이라도 뱉고 욕설이라도 하고 막 주먹 감자라도 먹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 안 되면 고함이라도 질러라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고함이라도 질러. 그게 바로 먹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데모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뭔가 쟁취를 하고 전리품을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짱돌 하나 던지는 그게 바로 먹는 거라는 거예요. 짱돌 한 개도 못 던진 사람은 아무도 못 먹은 거야. 투표장에 가서 투표 하나 했으면 그만큼 먹은 거라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답 찍기 대회도 아니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 뽑는 제도도 아니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민주주의고 싸우는데 짱돌 한 개 보탠 사람만이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고 그 싸울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었으니까 이제 싸워야 돼요.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지갑 주울러는 놈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지갑 주울러는 놈들이 누구냐? 조중동, 복사, 검사, 의사, 사자 붙은 놈들, 교수, 지식인, 시민단체 이런 놈들이에요. 다 적이야. 우린 그런 놈들하고 싸워야 돼. 정당도 우리의 적이야.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당하고 제휴를 하고 있지만 말이 그런 거고 민주당도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적이라고. 민주당, 뭐 국힘당, 국민의당, 녹색당, 여성의당, 정의당, 무선당 다 필요 없어. 다 적이야. 우리는 그 모든 세력들하고 싸우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 민주당과 전략적 제휴를 한 거예요. 그 민주당도 언제든지 수 털리면 박살 내버려야 돼. 전략적 제휴에 불과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싸우는 것이고 싸워서 짱돌 하나 던지는 것이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그 짱돌 하나 못 던지는 놈은 먹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먹자 이게 아니고 그 싸우는 과정만큼 먹는 것이다. 싸움 끝나 그 뒤에 없어요. 계속 싸우는 영원히 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싸우다 죽는 거야. 전사의 직업은 싸우다 죽는 거지. 싸워서 뭐 챙기고 집에 가서 뭐 따뜻하게 뭐 밥 한 그릇 챙겨 먹고 그런 거 없어. 싸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그래서 댓글에 참여가 보상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참여하는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지. 참여해서 뭔가 전리품을 얻겠다. 뭐 좋은 세상이 온다고 개코나. 우리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옛날에 싸울 자격 자체가 없었어. 안 끼워줬다고. 니들은 찌그러져 있어. 그러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싸움판에 끼일 수 있게 됐다. 민주화 되었다는 건 우리도 싸울 권리를 얻었다. 이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실전이라는 거죠. 일베들한테는 그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쟤들도 또 따라해요. 우리가 이제 조국이 막 저쪽을 고소고발하면 조금 있으면 또 일베 아저씨도 우리 막 고소고발한다 그럴 거야. 항상 보면 그렇게 역사라는 것을 꼭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싸우는 방법 알려주면 저쪽 놈들이 보고 배워서 따라한다고. 그 여러분도 이제 소송 안 걸리게 조심해야 돼요. 일베가 우리 막 소송 걸지 몰라. 벌써 이거 듣고 일베가 막 아, 구조론 소송 그래야 되겠다 하고 약점 잡고 막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착한 사람 뽑기 정답 알아맞추기 뭐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당과 제휴를 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의당은 싸우는 데 관심 없고 그냥 자기 얼굴 이름 알리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휴를 못하는 거죠. 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네, 질문에 투표할 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투표할 때 없으면 자기 친구 한 명이라도 꼬셔서 투표하게 만들어야죠. 그런 그 싸우는 분위기 안에 들어가, 가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뭐, 구체적인 어떤 성과, 숫자로 증명되는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크다란 그 에너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의 기본 대출은 설계를 잘해야 성공한다. 이재명이 이제 이 기특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도 옛날에 이거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어. 전 국민에게 마네스 통장을 만들어주자. 제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냥 전 국민에게 마이너스 통장 하나 이거는 구조성이 떨어지는 얘기고 이건 굉장히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그냥 막 나눠준다. 이거는 그냥 돈 뿌리는 거예요. 돈 뿌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면 경제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 알아요. 그쯤 해야 돼. 이런 짓을 누가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했어. 성공했어. 그 카드 남발이에요. 카드 남발. 그때도 김대중이 카드 남발해서 나라 망한다. 김대중 저 미친놈이 카드를 막 뿌려가지고 신용 하나도 없는 놈한테 카드를 무제한 발급해가지고 노숙자도 카드 7개 가지고 다닌다. 나라 망한다. 이게 상심 지키고 떠드는 또라이들 진짜 많았다고. 국힘당에, 미통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꼴통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 남발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냐고. 안 망했잖아.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온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 남발하니까 어떤 일이 뭐 또 카드깡. 다 개나 소나 다 카드깡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 나눠지면 꼭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리고 카드 돌려받기.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 카드 한 다섯 장 연쇄적으로 돌려막았잖아. 요즘은 그런 짓 잘 안 하겠지만 요즘은 신문 기사를 뭐 봐도 카드 돌려막기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옛날처럼 카드를 남발하지도 않는 것 같고 옛날에 가만히 있어도 막 집에 계속 전화가 와서 카드 만들어라, 카드 만들어라, 카드 만들어라.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카드를 만들어준 건 이게 뭐냐면 전 국민에게 그 이자가 좀 비싸죠, 카드 이자.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전 국민 마이너스 통장 제도를 한번 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번 더 한다고 해서 뭐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이거 가지고 막 호들갑 떠는 사람은 개소리 하는 거고 이거 설계를 잘해야지. 안 그러면 이 다 카드깡하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개판 치듯이 이 기본 대출도 이용해서 그 나쁜 쪽으로 써먹는 인간들이 100%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갑자기 돈을 많이 주면 안 되고 일단 나이 80살 된 할배들한테 1000만 주어서 그들은 뭐 할 거야. 전 국민 제가 볼 때 그건 좀 오바예요. 그럼 교도소에 있는 놈들도 막 해주나? 그건 아니지. 군인들도 막 그럼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기고 막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 제도를 굉장히 잘 설계해서 20대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초반에는 이 카드 이 기본 대출해주면 대출 상환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20대들은 뭐든지 사람들은 인간이 원래 그래.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카드 돌려받기도 막 할 수는 최대한 하는 거야. 미친 듯이 하다가 나중에는 똥줄이 타서 흑업지겁 되어가지고 아 이게 신용관리 안 하면 이제 한 방에 가는구나. 내 인생 쪽나는구나. 이렇게 돼야 이제 카드 갚기 시작해요. 인간은 원래 그래. 똥줄이 타야 돼. 시장에 가면 일수 찍는 일수 할머니들이 있어요. 돈가방 하나 들고 이제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수 찍는데 그 일수 할머니가 이 사실은 그 고리대금업자인데 그 고리대금업자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오늘 뭐 날씨도 꾸리하고 뭐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하고 장사하기 싫어. 오늘 장사하지 말아야지. 이런데 일수 할머니가 와서 일수 돈 갚아라 그런다고. 그래서 할 소리 장사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럽이 발전한 것은 유태인 고리대금업자 때문이야. 그 유럽 사람들도 아, 놀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소풍이나 가자 하고 있는데 유태인 고리대금업자가 가서 돈 내놔. 고리대금업자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학자금 대출 갚아야지. 그래서 취직하기 싫고 막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싶은데 학자금 대출 압박 때문에 억지로 이제 알바라도 한다고. 다시 말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게 교묘한 덫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의 그 기본 대출을 해줘버리면 전 국민이 이제 일수 찍어야 돼. 전 국민이 일수 할머니 막 쫓겨다니고, 아, 일수 할머니, 제발 조금 이따 오세요. 30분에 연락하세요. 제가 지금 물건 팔리면 드릴게요.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교활한 덫이에요. 덫. 유태인이 유럽인을 덫에 가둬가지고 전 유럽인을 일할 수, 우리 일하기 싫어서 이제 놀고 싶은데 일하게 만든 거죠. 구한말에 서양 사람이 조선에 와봤는데, 내가 조선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일하는 인간 하나를 못 봤다. 이놈은 바둑 두고 있고 저놈은 장기 두고 있고 저놈은 시내가에서 철렵하고 있고 전부 노름하고 있는 거야. 조선 사람 뭐 하냐 봤더니 다 놀고 있어. 그러니까 조선은 자본주의 아니고 놀자주의, 놀자주의. 서양 사람이 보기엔 조선은 완전히 좋은 나라야. 하루 종일 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밤새 놀고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고 계속 놀아. 일 안 해. 서양 사람들은 유태인 고리대금업자 때문에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시장통의 그 일수 할머니들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고리대금업자 때문에 일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일하기 싫은데 고리대금 갚아야지. 일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부자 된 거야.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또 발동이 걸려서 계속 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 같이 이 국민을 계속 괴롭혀서 일시킨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지. 제가 볼 때 이 이자가 15%까지는 인정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 20%까지도 받을 수 있어. 20% 이상, 40% 이런 이자는 없어야 되고 그런 가게 업자는 망해야 돼. 근데 고리대금업의 문제는 이걸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는데 1년 이상 이자를 못 갚으면 그때부터 그 추가 이자는 중단돼야 돼요. 이자에 이자를 붙이고 이거는 1년까지만 허용해야 돼. 그리고 법을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자가 10년, 100년 가서 1000%, 1만%, 10만% 이렇게 되게 없기. 이자는 원금의 두 배를 넘을 수 없다. 이자가 원금의 두 배로 되는 순간부터 이 이자에는 이자를 못 붙인다. 이렇게 법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자는 최대 20%. 그러니까 중금리라고 하죠. 중금리. 우리나라는 고금리하고 저금리만 있고 중금리가 없는데 중금리 시장을 정부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런 디자인을 잘하면 되고. 그냥 무조건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주면 그 다음 또 뭐 줄 거야. 그 한 번 주고 끝이잖아. 일회용 일이에요. 그건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얘기이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그러나 연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요즘은 대학교에서 경제특강하면 신용카드 만들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신용카드 만들으라고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전 국민을 이 카드라는 올가미로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를 던져야 되고 개를 산책시키려면 목줄을 걸어야 되고 자본주의는 국민을 일시키기 위해서 빚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해준다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연인하고 싶지 산속에서 놀고 싶지 근데 대출을 딱 해줄게. 야 이거 이자 사다니까 학자금 대출 천천히 갚아도 돼 하고 일단 빚을 온팡 씌운 다음에 악착같이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야. 그래서 경제특강하면서 여러분은 신용카드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만들라고 시켜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라고. 전 국민을 신용카드란 올가미로 올가미해서 목을 졸라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완전히 은행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죽을 때까지 대출 갚다가 인생 다 보내. 그게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자본주의를 인정했잖아. 공산주의보다 낫다며. 자본주의 찬성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은행의 노예가 되는 제도에 찬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찬성해놓고 뭐 나는 카드 안 만들겠어. 이런 게 없기. 전부 함정에 빠뜨려야 돼. 자본주의 함정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는 말은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신용카드 만들지 말라고 이거는 혼자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만들어라 그래. 그래야 자본주의가 돌아간다고. 그래야 한국이 발전해. 다음 곡지는 구름빵 매절 논란. 이것도 이제 복잡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 온 추잡한 이야기 다 나와. 이쪽저쪽 다 틀어보자고. 작가도 추잡한 이야기 나오고 그 출판사도 비리 다 나와. 틀어보면 다 나와.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도덕성 공격, 인신 공격으로 가려고 하는데 심파를 찍는다는 거죠. 여론전에서 이기려고 그냥 이 감성파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가 노예 계약을 했다. 근데 과연 노예 계약인가? 출판사에서 해명을 했는데 작가가 허풍을 쳤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어느 쪽 말이 맞느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구조론에서 이야기 안 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 출판사들이 집체 창작을 해요. 이놈 저놈한테 일 나눠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거야. 시스템적으로 한다고. 근데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있는 것인가. 비율로 나눠야 돼요. 옛날에는 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 한 판은 내가 먹고 다음 판은 네가 먹어라. 일단 출판사에서 구름빵이란 책을 만들어서 작가를 유명하게 해줘. 그럼 그 이익은 출판사가 다 먹어. 그럼 작가는 명성을 얻었으니까 다른 출판사하고 계약해서 이제 명성을 얻었으니까 작가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 그 판은 네가 다 먹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이 작가 입장에서는 출판사한테 90%를 주더라도 99%를 주더라도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노예 계약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아예 그 뜨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보다 노예계약이라고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노예계약을 하는 게 작가한테 유리하다. 그럼 노예계약을 허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포르야구 발전에 도움이 될까? 포르야구도 지금 미국에서는 막 8년씩 계약해버려. 유망주가 딱 보이면, 야, 유망주는 자기가 실력이 아직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시장에 자기 몸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아예 막 우리 10년짜리 계약을 해버릴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허당되고 막. 근데 김광현하고는 계약을 잘했죠. 4년 8천만 불인가. 이건 굉장히 잘한 계약이야. 선수도 만족하고 구단도 만족하는 계약인데, 이 메이저리그도 그런 식으로 노예 계약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약 잘못하면 바보돼. 마에다는 계약 잘못해서 노예되고 막. 그러니까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출판사 쪽 입장이 뭐냐면 결코 작가한테 불리한 계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작가 후보는 작가 지망생은 수도 없이 많아. 이 아이돌도 마찬가지인데 기획사 소속사 말을 들어보면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여러 아이돌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우리 회사 계약할 생각 있니? 단 너의 계약이야. 싫은 말하고 할 사람 천지야. 수백 명이 줄어서서 지금 아이돌 쉽게 준다 그러면 막 오히려 막 회사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하겠다는 사람 천지야. 그 이야기 딱 들어보면 너의 계약이라 하는 게 낫죠. 내가 일단 떠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 이익을 보자고. 대한민국 전체 이익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예계약을 하면 안 돼. 정당한 대접을 해야 한류가 계속 발전하고 그러지. 소속사, 출판사 이런 놈들의 입김이 강해져서 그 후보들을 경쟁시켜가지고 뭐 싫은 말어. 할 사람 천지야. 당신 아니라도 이거 그런 방 할 사람 천지야. 우리가 다 서포트 해주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사를 띄우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아이돌을 띄우는 게 유리한가, 이건 그 소속사와 아이돌, 출판사와 작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게 대한민국을 띄워놔야 돼. 대한민국이 이득이 오는 것은 비율대로 나눠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가가 다 먹는 것도 안 좋고 출판사가 다 먹는 것도 안 좋고 비율만큼 나눠 먹는 게 대한민국 전체 이익이에요. 그렇게 법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 구름빵 이 뉴스에는 대부분 보면 그 작가하고 출판사를 싸움 붙여 누가 오르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이렇게 하면 다 인신공격이 돼요. 이런 비열한 거고 감성팔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찌질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감성팔이 하는 놈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기술로 얘기해야 돼요. 실력으로 얘기해야지. 실력이 없고 기술이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것들은 뭐 자기도 감성팔이 하든가 아니면 그 바닥에서 벗어나 도망치든가 아니면 적응을 하든가 뭐 해야죠. 근데 우리는 고수잖아요. 엘리트잖아요. 좀 아는 사람이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저질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야 돼요. 그걸 적 국민적으로 이제 퍼뜨려야 돼요. 치사한 놈들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말자. 장사를 해도 그래요. 부자 동네 가서 장사하면 진상이 없어. 가난한 동네 가서 장사하면 진상이 그렇게 많아. 압구정동에 가서 장사해봐. 진상 없어. 다 부자 손님이니까. 근데 가난한 동네 어느 동네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거기 가면 다뭐 도둑놈이고, 막 부근값 깎으려고 그러고, 외상값 안 갚으려고 그러고, 막 엄청 예 먹인다고. 그래서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된다. 예. 네. 다음은 배신의 종천. 뭐 이런 배신자는 항상 많은데, 이 양반도 그 대통령이 찾아가서 인재라고 발굴 하니까 자기가 진짜 인재인 줄 알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조홍천 같은 사람을, 표창원 같은 사람 찾아가서 인재라고 뽑으니까 표창원, 문재인이 나한테 왔어. 나는 문재인급이야. 난 인재야. 민주당, 나한테 개기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표창원도 그렇고, 조홍천도 그렇고, 이런 놈들은 원래부터 김종인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박근혜 인물이야. 그쪽 사람이라고. 이쪽 사람 아니야. 물론 표창원은 좀 다른데, 표창원은 꼭 욕할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자기가 인재라고 생각한 사람 치고 인재인 사람은 없어요. 팀플레이가 돼야지. 진짜 인재는 팀플레이가 되는 사람이지. 혼자 노는 놈들은 인재가 아니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도 뭐 살림이라고 해서 초하에 묻힌 인재를 발탁했는데 개코나 그중에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쓰레기였어. 왜 그러냐. 초하에 인재가 있다고 해도 인맥이 없어. 그 사람 고아야. 인맥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세력이 있어야 돼. 성균관 출신이라야 거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지 시골 저 어디 뭐 총구석에서 과거에 합격해서 올라왔다. 인재 아니에요. 그 사람 그 키워줘도 못 커. 남인들은 키워줘도 못 커요. 왜 조선시대 노론 일색에도 다 먹어버리냐. 원래 그 남인들은 자기들 남인들끼리 단결이 안 돼. 같은 남인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패그림 못 지어요. 왜 그러냐. 남인은 남쪽 사람이고 남쪽은 지방이고 지방은 촌놈들이고 경상도 남인 전라도 남인 사투리가 틀리는데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막 써가지고 서울에서 해먹겠냐고. 안 돼. 결국 서울놈이 다 해먹는 게 노론이라고. 노론 별게 아니라 서울놈이야. 같은 학교 동기들이에요. 성균관 거부들이라고. 결국 성균관이라는 하나의 학교 안에서 다 해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안동촌놈 뭐 저 어디 뭐 불교에서 온 선비 뭐 나주에서 온 선비 이런 사람들 서울에 데려다 놓으면 전혀 힘을 못 써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인맥이 없으면 정치판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홍철이나 표창원이나 인맥이 없기 때문에 금태섭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명성이 나도 되겠다 하고 개눈질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보면 대부분 그 친화력이 없고 인맥이 없고 뭔가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왕따 왕따. 그리고 지구당이 없거나 지구당이 있어도 지구당 사람하고 또 친하지도 않아요. 지구당 연간대들 와가지고 막 죽죽 앉아 의원님, 의원님 하고 24시간 따라다녀요. 그 여러분은 지구당 위원장 딱 돼보라고 온갖 그 할아버지들 뭐 이상한 사람들 아줌매들 와가지고 안 놔줘요. 계속 뭐 차 한잔 마시자 뭐 어쩌자 저쩌자 계속 말 시키는 거야. 얼마나 피곤하겠어. 뭐 요만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뭐 하수도 고장났네 고쳐달라 그러고 막 아주 괴롭혀요. 그럼 지구당의 얼굴 내밀을 봐야 할머니한테 잡혀서 피곤한 일 겪고 아니 지구당에 가지를 말아야 되겠다 하고 지구당에 안 가는 거야. 그러고 이제 자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서 결국 겉돌다가 튕겨나가는 거죠. 그게 조홍천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초짜 정치인이 정치를 배워야지 자기 혼자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오도방정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투쟁이지 야합이 아니야. 탕평책을 하면 안 돼. 탕평책을 하면 100% 망하는 거예요. 탕평이라는 게, 탕평책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야합책, 야합책. 그러니까 여당, 야당, 야합하자. 국힘당하고 민주당이 같이 장관을 나눠먹자. 이게 탕평책이라고.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김종인, 조홍천 우리 쪽 사람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을 해서 한 자리 나눠준 거예요. 왜 그러냐. 겸손함을 보인 거지. 문재인은 대통령 돼야 되니까 국민 앞에서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겸손한지 안 한지 이걸 보여주려고 아 문재인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조홍천도 삼고초려로 모시는 사람. 나 표창원도 삼고초려로 모시는 사람. 김종인 저 개 양아치지만 할배가 가인 김병로 아니에요. 할배가 유명한 사람이야. 할배가 애국자라고. 그러니까 김종인 허당이지만 할배가 유명한 호남의 그 큰 거목이니까 고개 숙이고 막 김종인 할배 호남 민심에 호소하는 거죠. 김종인 저인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김종인은 전두환 쫄개고 가인 김병로 보고 하는 얘기예요. 호남의 거목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겸손함을 보이니까 밟아버리는 쓰레기는 쓰레기다, 똥이다 그런 얘기죠. 정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시스템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통령을 갖고 놀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강화도량이어야 돼. 대통령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태종 이방원이 외척을 다 죽여버리니까 세종대왕이 정치를 잘하네. 문재인 또 오른팔 왼팔 다 잘라버리면 정치를 잘하겠지. 문재인은 주변에는 참모를 걷어치워라. 박근혜도 뭐야 그거 문고리 4인방인가 걔들 때문에 망했는데 문재인 또 측근들 때문에 망하네. 조중동이 계속 그런 기사를 올려요. 어떻게든 이제 강화도령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근데 안철수는 딱 봐도 강화도령이야. 그냥 생긴 것 자체가 강화도령 이렇게 써놨어. 안철종이라 불러야 돼. 안철수가 아니야. 안철종이야. 얼굴이 막 철종아 써놨잖아. 그러니까 와 쟤는 완전 강화도령이네. 그러면 임금으로 모셔야 되겠다. 러시아 톨스토이 소설 보니까 뭐 바보 이반 임금을 잘했다는데 안철수 바보, 이반. 완전 바보니까 완전 임금 딱이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 거짓말이고. 로마도 원로원하고 민회가 치고받고 싸울 때가 좋았어요. 맨날 싸울 때가 좋았다고. 조선시대도 당쟁할 때가 좋았어. 당쟁이 치열할 때는 나라가 잘 돌아갔는데 당쟁이 사라지고 세도정치가 되면서 망한 거예요. 조선이 왜 망했냐. 세도정치하다가 망한 거야. 그래서 원로원과 민회가 치고받고 싸울 때가 좋았고 그 이후 군인정치 시절은 개망했어요. 그때는 이제 로마 사람이 생각하는 건 야, 로마 원로원들, 저놈들은 완전히 이 인맥에 찌들어가지고 패거리 사동팔조까지 엮여서 다 한통속이 되어서 능구력에 대해 있어서 절대 말 안 듣는 놈입니다. 근데 군인들은 저 게르만족하고 싸우느라고 로마 구경도 못해서 아예 막 게르만족 땅에서 태어나서 게르만족 전선에서 서른 살 먹을 때까지 장군이 된 거야. 그 전공도 많이 세웠고. 그러니까 저런 놈이 완전히 강화도령이네 딱이다. 로마 물정을 잘 모르니까 잘 하겠지. 천만의 말씀. 반드시 개판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려면 그 여의도를 좀 알아야 돼요. 여의도에서 굴러먹어야 돼요. 안철수처럼 여의도하고 거리가 먼 인물은 그렇게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재명도 국회의원 안 해봤잖아. 불리한 거예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그 대통령이 됐을 때 국회의원들 도와주지. 안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 당선되면 그 국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그게 힘들어요. 그냥 우리 잘해보자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인맥이셔야 돼요. 왜냐면 인간은 호르몬에 지배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하고 어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 아가, 어가 뭐냐? 얼굴 표정이야. 근데 그 표정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이 자기 사람 없으면 100% 망하게 돼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사람이 없어서 망했는데 이재명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죠. 두 바퀴 철학자님 말씀에 일본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가 되면 4천만 원 정도 융자금을 지니게 되고 그 돈을 상환하려고 하면 취직을 해야 되고 대학원까지 가면 7천만 원. 일본은 부모가 학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 자본주의를 오해하고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자본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불이에요. 가불. 자본주의 본질이 가불이야. 월급 일을 또 안 했는데 돈을 줘. 그 돈 갚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죠. 그 사회보장제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그 올가미에 그 목줄 달린 개로 만드는 거야. 그 전 국민에게 목줄을 달아서 산책을 시키는 게 자본주의고 그게 사회보장제도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도 있다. 그런 얘기죠. 사회보장제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한 나라 이겨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냐 지냐 이게 중요하다고. 왜 이기냐. 사회보장제도를 하면 그리고 그게 다 국가에 대한 빚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열심히 일을 안 할 수 없지.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교묘하게 국민을 부려먹는 제도예요. 국민을 빚을 지게 만들어가지고. 예. 네. 다음 곡기는 정치는 판 놓고 판 먹기다. 이 국가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봉건제도로 보면 가문의 연합이 국가다. 현대의 가문은 의사, 판사, 검사, 목사, 사자 붙은 놈들이 가문이다. 일본은 이제 다이묘가 300명 있었으니까 300개의 가문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은 가문이 한 70개 있다 그러는데 그 70개 가문이 다 해먹어. 그러니까 일본은 필리핀은 민주정치가 아니고 가문주의 정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후진국 보면 다 그래요. 다 그 가문들이 있어. 그 가문이 상당히 규모가 커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뭐 식구가 한 5명, 뭐 7명 이렇게 되는데 아랍은 가족이 막 사촌까지 다 가족으로 쳐줘. 그래서 이 일단 아랍이 어떤 가문이 런던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가문 식구 한 100명이나 돼. 그중 일하는 놈은 대여섯 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그 대여섯 명을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문이 크면 그 가문의 구성원들이 일을 안 하고 가문 중에 한 놈한테 다 뜯어먹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한 놈만 한테 그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한 명이 10명을 먹여 살린다면 그 한 명이 그만큼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봉건주의라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 특히 연예인들 보면 특히 여성 연예인들 보면 엄마가 딸을 뜯어먹어요. 최근에도 누구 어떤 가수가 자살했다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 딸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안 줬다는 거,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돈을 엄마가 다 관리하고 그 시집도 못 가. 그 뭐냐고. 가문 중에 한 명이 출세하면 나머지 한 10명이 달라붙어서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 말은 그 한 명이 10명을 지배하는 권력이 있다고. 이게 봉건주의라고. 그래서 가부장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같은 나라들에 왜 그렇게 아직까지 그 봉건적인 명예살인 이런 낡은 악습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냐 하면 한 명을 10명이 뜯어먹고 있어. 그 선진국은 뭐냐? 각자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먹는 거야. 후진국은 중국 가봐. 처비스 아직도. 그래서 남자가 돈을 벌면 자기 마누라 먹여 살려야지, 자식 먹여 살려야지, 첩 먹여 살려야지, 둘째 첩 먹여 살려야지, 셋째 첩, 넷째 첩, 다섯째 첩. 이렇게 되는 거냐고. 한 명이 여러 명을, 한 10명을 먹여 살고 있어. 그러면 그 한 명이 10명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고 있고, 10명을 쭉 패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양성평등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이 양성평등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한 명이 벌어서 여러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배충이에요. 그럼 일배충은 왜 그 보수골 통제처럼 그 한 명의 힘을 몰아줘야 돼. 민주주의를 하면 그게 안 돼. 일단 우리 집안의 큰형님이 좀 세다. 나는 하는 일 없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기사하고 가방들이를 하고 형님 따라다닌다 이런 식으로 되면 보수골통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 민주주의를 찬성하면 안 돼. 왜냐면 그래야 우리 형님한테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마이클 잭슨이 어디 돌아다니면 흑인들이 40명 따라다녀. 왜 따라오냐고. 다른 백인 가수가 오면 혼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왜 마이클 잭슨 뒤에는 40명이 우르르 오냐고. 마이클 잭슨이 비행기를 탄선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오겠지. 그 안에 이제 40명이 따라오는 거야. 왜 따라와?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민주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연하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봉건 구조를 하나하나 격파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국가주의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제 국민들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 되고 대통령은 이제 그 중에 폭주하는 놈, 그 중에 폭주하는 가문, 폭주하는 세력, 이런만 잘 다스리면 된다. 이게 봉건적 사고방식이고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에게 일거를 줘가지고 전 국민을 취직시켜서 그 가문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한 놈이 벌어서 10명이 먹여 살면 그런 사회는 망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결국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자기 주머니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여기서 다원주의냐 이론론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가문들이 알아서 한다는 게 다원주의예요. 왜냐하면 이 한 명이 10명을 먹여 살려면 결국 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그 한 명을 10명이 밀어올려야 돼. 그 10명이 뭐 하냐면 자기는 일 안 해. 그 이제 자기 가문을 먹여 살리는 한 놈이 잘 되도록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단다. 딸아, 네가 가수로 출세하도록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가서 십일조를 바치고 기도를 했으니까 네가 그 정성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 10명은 자기 가문을 먹여 살리는 한 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던 뭐 서비스를 하고 있던 뭔가 바람잡이를 하고 있던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좀 혼란해져야 우리 10명의 힘으로 반칙, 비리, 부패, 협잡, 속임수, 꼼수, 야로 뭐 이런 온갖 비열한 나쁜 짓을 해서 우리 큰형님 두목 한 놈에게 한 놈이 찬스를 가지도록 해보자. 이 조폭들이 하는 짓이. 조폭들이 이제 무슨 정부에서 공사를 발주한다 그러면 실제 그 경쟁하는 회사는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유령 회사가 한 40개, 50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한 10개 회사의 위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낙찰이 되든 자기 회사 공사를 하는 거지. 나머지 회사는 다 가짜 회사예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지. 그 조폭들은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낙찰되는 회사는 한 개고 나머지 10개의 가짜 회사들을 먹여 살기는 가짜가 10명이 있어야 돼. 그 이 항상 바람잡이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리, 부패, 협잡 이런 걸 하고 있다고. 그래서 민주적으로 제대로 해버리면, 합리적으로 해버리면 그 바람잡이들은 기여할 게 없잖아. 자기 할 일이 없어. 원래 할 일이 없었지만. 그래서 바람잡이도 뭔가 이 그러니까 외부인이 그 회사도 가보면 이 사람 딱 회사 딱 보면 이런 한 명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아홉 명이 왠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이 뭘까? 병풍 치는구나. 아, 무력 시위할 때 이제 어깨 힘주고 이거 하러 가는 사람들. 이런 짓을 하려면 보수 골통의 권력을 잡아야지 민주화가 돼서 그런 이재명이 이번에 그런 식으로 가짜 입찰 다 없앴잖아요. 유령회사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재명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그런 가짜들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자기들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한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보수 골통 짓을 한다고. 아무튼 그렇게 결론은 제가 지금 50분 정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긴 글을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 판 놓고 판 먹기라는 게 뭐냐면 어떤 판 안에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진보, 보수, 뭐 젊은이와 노인, 남성과 여성, 부자와 빈자, 온갖 그 밸런스들이 있어요. 인도라면 계급의 밸런스, 종교의 밸런스, 언어의 밸런스, 온갖 밸런스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밸런스가 몇 개 없어. 근데 일본은 훨씬 더 다양한 밸런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터치하기 없기 이런 규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터치하기, 간섭하기, 잔소리하기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판 안에도 밸런스가 있지만 이 판과 다음 판 사이에도 밸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 판과 노무현 판 사이에도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판 안에 진보와 보수가 밸런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정희 판과 노무현 판 사이에 밸런스가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박정희 판이 한 30년 했기 때문에 노무현 판도 한 30년 해야 되고 판과 판의 교체, 진보와 보수의 교체가 아니라 판과 판의 교체 이런 관점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래야 이 전 국민에게 일을 줄 수 있다. 박정희가 한 것도 결국 국민들에게 일을 준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그 국민들에게 일을 준 거라고. 근데 박정희 식으로 이제 노가다, 뭐, 삽질 이런 식으로 일거리 줄 때는 지났고, 이제는 IT 시대니까 스마트 시대니까 스마트 시대에 맞는 일거리를 국민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졸자가 나를 이끌어야지 고졸자가 나를 이끌면 안 되죠.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은 고졸 세력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명이 일하고 나머지 아홉 명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사무실에 가보면서 이상한 아저씨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돌리던 그 봉건 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김종인이 자기가 이 미통당 밖에 있을 때는 미통당 저 태극기 부대하고 이상한 아저씨 교회 세력하고 저 온갖 끌렁패들 데리고 뭐 한 짓이냐, 지금 미쳤냐 이러다가 자기가 당대표 되니까 끌렁패가 필요해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를 데리고 와. 마이클 잭슨은 40명 데리고 다니던데 나도 좀 데리고 다녀보자. 야, 태극기 와라. 정광훈 와라. 홍준표 와라. 지금 이러고 있다고. 자기가 밖에 있을 때는 미통다 저 썩은 놈들 저 뭐하는 거야. 저 끌렁패들 당연히 이상한 애들 다 쫓아내야지. 이러다가 자기가 대표다니까 끌렁패가 없으니까 가오가 안 서네. 야 애들 좀 불러와봐. 병풍 좀 쳐. 가오 세워줘. 이러고 있다고. 아이고. 두 바퀴 철학자님 말씀은 태국에서 여자가 외국인 한 명 잡으면 30명 정도가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봉건주의가 보수 골통이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 30명이 먹고 살려면 민주화가 되면 안 돼. 왜냐면 그 30명의 역할은 온갖 비리, 협잡, 부정 이때 바람잡이 하는 역할이야. 끌렁패 역할을 하는 그거라고. 그 자기들한테 뭐 일거리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 한 명한테 30명이 묻어서 뜯어먹고 있으면 쪽팔리잖아. 부끄러워, 한심해, 창피해. 나도 뭐 일거를 줘. 뭐 할까? 뭐 어깨 할까? 깍두기 할까? 머리 깎으면 돼? 병풍 칠까?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김종인 또 그 맛들여서, 야, 요거 재밌네. 태극기 부대, 오른쪽에 태극기 부대, 왼쪽에 정광훈 부대, 야, 그늘이고, 좌골통, 우골통, 좋아, 좋아. 변희재, 너도 와라. 진중권, 너도 앞에서 시중 들어라. 신났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걸로 마쳐야겠습니다. 현재 75명이 시청 중, 네. 참여해주신 75명 여러분, 76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